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인 눈을 보는 눈을 갖추지 못한 영적 소경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은 그가 어떤 것을 원하고 교회에 오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그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 모르고 교회에 왔죠. 돈이 없어서 왔고 건강이 나빠져서 교회에 왔고 또는 뭐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투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알고 예수를 찾든 모르고 예수를 찾든 예수께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고 그것이 새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아쉬움 때문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각자 자기 자신이 교회 왔으면 교회 온 대로 교회 와서 봉사하면 봉사한 대로 자기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죠. 교회 나왔다, 교회 와서 봉사를 했다, 난 교회 와서 열심을 내어서 남을 도왔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은 생각하기를 난 예수 잘 믿었다. 나는 교회 안 나온 사람하고 달리 교회 나왔다. 교회 나와서 일했다, 또 남을 도와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려면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보지 못하는 성형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고쳐달라고 할 것인데 난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내 힘을 내서 봉사를 했으니까 난 이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고쳐달라고 할 것인데 이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이 소경이 무엇을 했고 죄인이 무엇을 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제 나는 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안다는 생각이 있고 나는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안다, 했다, 됐다 병을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구원이 더딘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정말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보지 못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데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그것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까지는 주님을 제대로 찾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기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과 썩어질 것을 구하는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인도해서 말씀으로 인도해서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야. 너 영적으로 보지 못하잖아. 듣지 못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바탕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구원의 진행이 속속 진행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더 크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우선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인도자로부터 인도 안 받아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자기 자신이 정말 무익한 자인 것이고 힘이 없는 자이고 예수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성장이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이들도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아니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대로 들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생각하기를 아, 내 구원의 길에 사도 바울 같은 아니 개바 같은 훌륭한 사도들을 만나서 배웠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났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마저도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있는 이들마저도 자기 자신의 옳다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내가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눈으로 누구를 보냐면 사도 바울도 보는 거죠. 아볼로도 보는 것이고 게바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취사 선택을 해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편을 나누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렇게 편이 나누게 되는 것은 이들이 마땅히 알 만큼 자라나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옳다함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분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완전한 소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데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난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 자들인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닌데 조금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라났다고 해서 이들은 그만큼 자라나는 것으로 높은 것, 더 높은 것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어린 자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네들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건 아니고 제대로 다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다. 좀 더 너희들은 겸손하고 입을 조용히 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너희들은 판단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완전히 너희가 고침받고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너는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교인을 번면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고린도 4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바울은 싫고 게바가 더 좋아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교인들로부터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판단받는 것을 하찮게 작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그 의미는 나는 지금 내 자신이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이 아무런 자책이 없다. 그렇지 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난 자책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움이다. 그래 주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의로움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의로움을 갖고 있으니까 나에겐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로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일은 너희들이 아직 모를 텐데 이들은 제대로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바울을 판단하는 거죠. 바울이 나는 판단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은 너는 판단받을 것이 없는 그 세상으로 넘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바울을 판단하죠. 아볼로보다 못해 언변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놓고 너희들은 나를 판단하는데 알지 못해서 판단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판단하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판단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려면은 너희 안에 주님이 와야 돼. 온전히 와서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너는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너희 안에 임하기 이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면 어둠에 감춘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다 드러나게 된다. 속에 있는 속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다 심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아, 칭찬하겠죠. 칭찬하는데 이 사람은 이때는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을 판단할까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한절 말씀인데 세 가지 주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언제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그때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한 바울의 이 의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때 주님께서 오시는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칭찬은 무엇이고 또 주께서 오시면 왜 내가 우리가 칭찬을 받는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 5절 한번 읽고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는 뭐 어렵지가 않겠죠.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주께서 오신다는 때가 언제냐 이것을 이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꼬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예수의 재림으로 알고 있죠. 하늘에 구름 타고 와서 각 족속들을 다 심판하고 다 악인들을 다 멸절시켜버리는 이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주 때가 이르기 전 주가 오시기 전까지가 이게 2000년 동안 그런 예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쓴 때가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읽을 때 앞으로 3000년 후에도 이 얘기 읽으면 그때도 안 왔을 때 계속 앞으로 온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오지 못하는 예수죠.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렇게 이르기 전까지 너희는 조용하라 이렇게 썼으니까 이 사람들은 판단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기독교에서 주께서 오시는 때를 말씀드렸다시피 최후의 심판 때 와서 이 세상을 멸절시키고 악한 세상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밖에서 예수가 와서 뭐 큰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나 거기 입장시키는 그런 이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가 오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인들도 장성한자가 됐을 때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완성이 아니라 이미 각 사람의 그때 임했을 것입니다. 다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커나가서 장성한자가 되었을 때 예수가 온전히 너희 안에 임하는데 이때 예수가 오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는 너희가 조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이 연결이 되죠.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존의 교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일관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봤자 내 안에 오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아무리 믿어봤자 이게 전부 예수 안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화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아버지 시대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지쳤을 때 이제 아들 시대에 이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아들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고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아들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 믿는 과정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그리고 예수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는 길을 제시받고 그 길을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오는 예수는 생각지도 않았죠. 온다고 하면 내가 오라고 하면 예수가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가 나를 고쳐서 내 안에 예수가 자리를 마련하고 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 와서 내한테 방 하나 내줄 테니까 여기 거하세요 하면서 다 들여다 놓고 여기다 골방에 쳐놓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봤자 예수 믿어도 효과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신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힘들어서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이 예수를 만난다는 얘기는 38년 동안 그 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그 사람이 정말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옆에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연못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밖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한계 상황에 와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저를 만나게 됐죠. 좀 원치 않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치 않게 만났는데 지금은 원해요 안 원해요? 지금 원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그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고 지금도 원하지 않으면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 이때부터 예수에서 내 안에 예수의 터가 마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서 있을 자리가 없었고 밤낮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가 점차 내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들 안에 너 이런 생각 버려야 내가 글리 들어가지 너 어둠의 생각 버려야 내가 들어가지 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 일들이 여러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예수가 여러분의 온전히 자리 잡고 머리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셨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 각자 개인 안에 오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의 강림이라 이거 예수의 임재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강림, 예수의 재림, 임재함 이건 전부 우리가 고침받고 예수가 내 안에 왔을 때 그때 난 예수 하나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더 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 하나 되는 이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가 내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가 오시면 그때 우리는 눈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와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리 마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 눈이 뜨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소경이 눈 뜨게 한다는 것을 참다운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에서 이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각자가 예수가 오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난 그렇게 되면 내가 미치는데 생각하면서 그 예수하고 여러분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예수가 들어오는데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옳다함으로 그걸 주장하게 된다면 그 예수가 오미 더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빨리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그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는 이유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과부가 재판관 그 예수님한테 빨리 내 원한을 풀어주고 내 이 죄인된 소경된 나를 고쳐주시고 죄인된 이 생명 가져가시고 새 생명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빨리 할 수 없는 이유가 너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가 너희 마음속에서 인자를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생명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라날 때가 안 됐고 인자가 오려고 할 때 너네들은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는 거절하고 나를 이렇게 책망한다고 분을 내고 이걸 거절하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고린도 교인들도 사실상 보면은 이런 자기 자신의 옳다함의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바로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을 버려야 그리스도가 오지 하면서 그것을 빨리 오도록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 안에 고린도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주님께서 빨리 임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너네들 당짓는 그런 짓들을 하지 말아라. 그게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자나깨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전부 그 자기 자신의 교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인도한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든 판단을 받는 바울로서는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신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네들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도 너희가 잘 겪어나가고 견뎌나가고 통과해 나가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감사히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또 마음속에 억하심정을 갖는 분도 계시죠. 억하심정 갖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저를 판단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판단하는 것. 아,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실까? 또 좀 곱게 얘기하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뭐 덮고 지나가면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하고 싶은 그런 판단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판단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해서 판단했다는 것이 그동안 많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엔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로 판단했죠. 가끔 강좌석에서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은 왜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 이름은 안 되지만 어떤 익명으로라도 왜 그 사건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 전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했고 저주했던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왜 베드로 이름을 거기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그 제자의 이름을 거기다 써놔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베드로를 어처구니 없는 사람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그 베드로 그렇게 안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우리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 나서 예수를 바라봤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어떻게 따라 나서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이 거기 기록된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게 내 인격 모독하냐, 내 이름 왜 거기다 썼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 내가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에 거기에 들어간 것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베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생명 안에서 같이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좋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베드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베드로 이름이 거기 익명으로가 아니고 본명으로 실명으로 기록된 게 베드로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건이 이 강단상에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뭐 비방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화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말씀만 얘기하고 이 현실로 일어난 일들을 전복을 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듣는 지식들은 전부 머릿속에만 있게 되는 것이고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간증이 제가 강단상에서 말씀하더라도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꼭 판단하고 싶으면 언제 판단하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그때 판단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오시면 그때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때가 이르기 전 즉 그때는 주가 오실 때인데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의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어서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읽고 그 중간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주께서 오시면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자,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주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죠. 지금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앞에 나타난 것이고 아직 안으로는 안 들어왔죠. 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은 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 나타나서 마음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분파를 나누어 있어 아볼로파 가이바파 이렇게 나누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어둠에 속해서 내가 어둠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로 내가 들으니까 아볼로파 가이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거기서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둠에 있는 생각들을 말씀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생활하면서 지금 여기서도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교정을 받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듣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한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판단의 눈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판단의 눈으로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어두운 생각들이 사라진 것이죠. 사라지고 이것을 용납하고 과연 그래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안에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왜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어둠에 속한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으면 그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내가 삶을 그렇게 살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을 제거시키고 잘된 생각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니까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받아들이고 내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전 생각은 버리고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전 생각이 거기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도 여기 왔으니까 그 생각들을 지적받았을 때 세상 걸 끊어라 이렇게 저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걸 왜 끊어? 아니 그거 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 뭐 먹고 살라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이게 그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눈뜨게 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냥 이대로 밥만 주면 되는데 왜 내 눈을 뜨게 하게 아프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당연히 나한테 돈 한 번 주면 되면 나 감사하다고 그냥 난 계속 구걸하면 살 것인데 왜 내 눈을 뜨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옳다함 좋다함 그것 갖고 있다가 살다가 정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소경이 사는 방식이니까 눈을 뜨고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똑바로 보고 사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영위해야 될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요? 아프게 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프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붙잡고 놓기 싫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죠. 그런데 그 핑계 저 핑계 되는 것도 전부 그냥 옛사람에 속아서 세상에 머물러 있겠다고 예수를 거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어떤 허점을 다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표현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삶은 오징어 이제 확 뒤집으면 안에 있는 내장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다 깨끗이 씻어버려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다가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의 제자가 못 된다는 이런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애초에 안 믿어야 되죠. 그 예수 믿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나서야 된다. 근데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참다운 바울 같은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죠. 지금 바울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 나서는 과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에 오셨으면은 이 교회 생활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인도받고 책망받을 때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잘 통과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진 만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고 조명을 하고 또 잘한 거 잘했다 칭찬하고 하는데 그것은 뭐 제가 어떤 뭐 지식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그 시대 생명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에게 접촉할 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라기보다도 그냥 삶으로 얘기하고 또 여러분 책망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받은 자가 그 받은 생명으로 사는 삶에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십자가 사건이 형제에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 인내주라가 아니라 그 자기 십자가는 곧 자기 자신을 부활시키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따라 나서고 거기에 저항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만일 저항하게 되면 아직 때가 안 된 자인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때가 되어서 예수가 그 안에 바로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에 관해서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 말씀이 우리에게 너네들 분당 짓지 마. 그렇게 되면 너네들 아직 어린 자로서 눈이 아직 소경이야. 이렇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저항하고 내가 뭐 아볼로가 좋다는데 뭐가 잘못돼서 너나 사도 너도 사도 얘도 사도인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저항하고 있으면 기존의 자기 자신의 어린 생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 시대 말씀을 거절하고 반면에 아니 그렇구나 바울이 지금 아볼로와 바울 사이를 씨를 뿌리는 자하고 물 주는 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누구 하나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 이고 다 나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 분당진 데서 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눈을 뜬 자고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책망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겪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임한 만큼 이 사람 앞으로 분당짓는 문제로 사도들을 판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분당 짓는 사람하고 같이 놀겠어요 안 놀겠어요? 같이 안 놀고죠. 이 사람이 그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것이죠. 그 이 사람은 분당 짓는 사람보다 분당 짓는 곳에 나와서 그것을 우위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으니까 이들이 바로 그만큼 잘하는 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고침 받으면 이렇게 그 세상에서 나와서 그보다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잘하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을 판단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또 판단할 때 바울의 시각으로 판단하겠죠. 높아진 시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5절 18절까지 판단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읽고 나도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도 바로 예수가 했던 이 말을 한 그 사람으로 변화되겠다는 그 가능성을 보입니까? 그 길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길 따라가면 이 말씀을 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임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증거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증인이 지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판단할 때는 이런 사람이 판단할 때는 판단이라고 세상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이 판단은 전부 생명의 판단이고 남을 살리는 판단이라는 사실인 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는 왜 분당짓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판단이죠. 그죠?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데가 우리를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파나 게바바가. 그런데 그 판단이 아니라 바울의 그 판단은 그들을 살리는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판단은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판단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도 만일 판단한다 하여도 내 판단은 참된 판단이다. 판단이라, 생명의 판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이 얘기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나 바울이 지금 우리 자유교인들한테 한 얘기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상황이, 처한 상황이 똑같고 예수 믿어서 가는 그 최종 목적지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의 이 얘기가 더 이상 멀리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의 말씀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합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우리가 멀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접하고 그 안에서 커나가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몰라서 판단했던 그 옛 시절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도바울처럼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사도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게 되면 사도바울은 나는 의롭다, 난 내 자책할 것이 없다 얘기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제대로 판단의 능력을 갖게 되고 제대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칭찬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보지 못한 소경이 눈뜨는 것이고 그저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이제 제대로 바울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울과 같은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인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흉내를 내서 권면한다면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눈을 가져서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라. 그래서 저를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라. 이렇게 권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직 주가 우리 마음속에 임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바울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할 때는 우리가 아직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어린 생각들, 이것들 전부 바꿔서 나가서 우리를 장성한 생명을 가진 자로 바꿔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과 또 고린도 교인과 바울과 그리스도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인도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치신 주님의 강림을 여러분 안에 맞이하셔서 생명의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